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전투기 운용을 위해 외형 개량을 마친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카가함의 모습이 8일 공개됐습니다.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 카가함의 비행 갑판을 개량한 모습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현 구례시의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카가함의 갑판은 자위대가 이르면 올해 도입하게 될 F-35B 수직 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다리꼴형에서 직사각형으로 개조됐습니다. 또한 수직 이착륙 시 전투기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도록 갑판 표면에 내열재를 입혔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코코부 이치로 카가함장은 카가함이 함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량은 F-35B 전투기와의 상호 운용에서 카가함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부 구획 변경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련 개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작업은 수년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앞서 방위성은 같은 개량형을 거친 동급 구축함 이즈모함 갑판에서 F-35B 이착륙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즈모함에 대한 2차 개량은 2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즈모함과 카가함에는 F-35B 전투기가 상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함정은 일본 평화헌법상 금지된 공격용 항공모함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 호주 4개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7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네 나라 군대가 해양협동 활동을 실시한다며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가국 해군과 공군 부대들은 항행의 안전과 다른 나라의 권익과 관련해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나라 해군과 공군 간 전문적 상호작용을 보여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리, 전술, 기술과 절차상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해양협력활동에 참가한 4개국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상설중재재판소의 2016년 판결이 분쟁 당사국들에 대한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모잠비크에서 섬으로 향하던 선박이 침몰해 최소 9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습니다. 모잠비크 섬 행정관리는 이날 국영 라디오 방송에 130명을 태운 이 선박이 7일 오후 침몰했다며 이날 새벽 현재 9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은 모잠비크 남플라 지방의 룬가와 모잠비크 섬 사이를 운행 중이었으며 당시 선박은 탑승객들로 초만 원을 이룬 상황이었고 익사자 중 어린이가 상당수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식량 등을 실은 인도주의 구호 트럭 322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들어갔다고 이스라엘군이 7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 담당 부처인 민간협조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반입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개전 이후 하루에 들어간 구호 트럭 수로는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호 트럭 중 70%에 해당하는 228대에는 식량이 실렸다고 민간협조관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각 오후 1시 10분 요르단 공군과 함께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공중투하 연합작전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철수했다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7일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철수는 남부 라파 등지에서의 향후 작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린 것으로 알려진 라파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 만류에도 지상전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뷰의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천 후 영상 정보 수집이 가능한 한국의 군사 정찰 위성 2호기가 8일 발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을 가짜로 판단하는 1950년대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 독자 제재에 반발해 주로 한국 회사를 불러 항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월 9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8도, 최고기온 영상 8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이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궤도에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북한도 이달 중에 2차 정찰 위성을 발사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전천 후 영상 정보 수집이 가능한 한국의 군사 정찰 위성 2호기가 8일 발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독자 개발한 군사 정찰 위성 2호기는 8일 오전 8시 17분,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7일 오후 7시 17분 플로리다주 소재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 기지에서 미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2호기는 오전 9시 2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습니다. 2호기는 9시 11분쯤 시도한 해외 지상국과의 1차 예비 교신은 실패했지만 10시 57분쯤 해외 지상국과의 본 교신에 성공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이번 군 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2호기는 수개월간의 운영시험 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군은 앞서 작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정찰 위성 1호기를 펠컨 9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이 위성은 오는 6, 7월부터 북한 내 주요 표적을 감시하는 임무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기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탑재한 1호기와 달리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불리는 SAR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그리고 주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전자광학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됩니다. 적외선 장비는 온도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획득해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이번에 처음 확보함으로써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적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을 합친 개념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군사정찰위성은 킬체인의 핵심 필수 장비라고 말했습니다.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기습 공격에 밀릴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는데 이런 군사정찰위성들이 북한의 전면전 징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지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죠.
국방부는 내년까지 이른바 4.25 사업 계획에 따라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3호기와 4호기, 5호기도 모두 SAR위성입니다.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4.25 사업으로 확보하는 중대형 정찰위성 5기 말고도 2030년까지 소형 또는 초소형 정찰위성 50에서 60기 확보도 추진 중입니다. 무게 500kg 미만인 소형 정찰위성과 무게 100kg 미만인 초소형 정찰위성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 시기는 소형 정찰위성이 2026년부터 2028년, 초소형 정찰위성이 2028년부터 2030년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소형 위성들까지 발사가 마무리되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30분 이내로 단축돼 북한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장비와 인원의 이동을 포착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기자들에게 원래 3월 중이면 쏠 수 있지 않을까 예의주시했는데 몇 가지 추가적 보완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기술적 보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순에 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 장관은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즉 4월 15일을 즈음에 쏘려고 하겠지만 며칠 더 연기된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도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으며 올해에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관련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올리려면 상반기에 최소한 1기를 발사하고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하반기에 2기를 쏴야 한다며 일정상 4월 중 발사가 유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홍 박사는 또 북한이 한국보다 먼저 두 번째 정찰위성을 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만리경 1호의 정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데 따라 새 위성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작동을 궤도상에서는 하고 있지만 실제 광학 능력이라든가 여러 그 정찰위성이 가져야 할 능력이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 이런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해서 2호기 때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찰위성 능력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 이런 압박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광학 촬영위성인 만리경 1호는 목표물을 찍어 지상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정찰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가 없이 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기술 지원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은 사보다는 기존의 광학 촬영 장비를 실은 위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도 사 위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지만 관련 부품 확보나 기술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지원이 결정적인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통제 품목에 속할 것 같아요. 유엔의 제재를 받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한 기술이 독자 기술로는 좀 낙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그렇지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지금 이제 러시아의 기술이 광학위성뿐만 아니라 사위성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결정적인 얼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민 박사는 북한은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러시아로부터 광학장비 관련 기술 등 위성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을 가짜로 판단하는 1950년대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은 마적 출신 무명 인사를 소련이 국가 영웅으로 둔갑시켰다고 기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1952년 발행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본명을 김성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때 만주에서 마적 두목으로 활동하며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성주는 1945년 10월 소련의 선전을 통해 뛰어난 조선인 애국자이자 민족 영웅으로 격상됐고 소련에 의해 조선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로 추앙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소련 군정은 그에게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1930년부터 1940년까지 만주와 조선 북부 지역에서 일제에 맞서 게릴라 활동을 벌이며 조선 전역에서 전설로 통하는 훨씬 나이가 많은 조선인의 이름과 명성을 활용한 것이라면서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둔갑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미국 국무부 정보기관이 작성한 국가정보조사집의 한반도편에 실렸습니다. 지난해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주요 인물 신상 정보를 소제목으로 하고 있는 이 문건을 기밀 해제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CIA는 이보다 앞선 1949년 기밀 문건을 통해서도 김일성이 실제로는 김성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건이 한국에서 떠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이번 문건은 김일성 등 북한 내 주요 인사 23명과 한국 내 인사 21명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기록,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자료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건은 진짜 김일성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도쿄의 일본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실제 김일성은 1940년 이후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공산주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현재의 김일성이 거친 성격을 지니고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성주가 기민함과 타고난 지능, 친화력을 가지는 등 비공산주의 관찰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보다 더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건은 김성주가 1945년 가을 평양에서 열린 해방 축하 행사에서 유능한 조선 민족주의 지도자이자 비공산주의 정치인이었던 조만식에 의해 김일성으로 소개됐다는 당시 비화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불안감을 느낀 조만식은 처음엔 이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열렬한 민족주의자로 소개한 김일성에게 설득당해 김일성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런데도 조만식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외면당해 평양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문건은 밝혔습니다. 문건에는 당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도 언급했습니다. 당시를 기점으로 김일성은 당과 국가의 명목상 수장이지만 조선 노동당의 궁극적인 권력은 소련이 신뢰하는 신복들, 즉 당 충성파의 내부 핵심 세력을 통해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 노동당은 김일성과 소련에서 훈련받은 그의 동료 빨치산뿐 아니라 특별히 소련계 조선인으로 구성된 작지만 매우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내각 부총리 직책을 맡은 허가이가 북한 내 실질적인 권력으로서 김일성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소련계 조선인인 허가이는 소련군 민정부 요원으로 1945년 북한으로 들어가 노동당 제1서기와 내각 제2부총리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이 발표된 지 약 1년 뒤인 1953년 평양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각에선 당시 김일성이 정치적 경쟁자였던 허가이를 암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IA는 자체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기밀 해제 문건을 전자문서화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2만여 건의 문건이 게시돼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건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CIA는 한국전쟁 전후 김일성 주석의 삶과 1951년 신원비상의 북한군 장교의 김일성 암살 시도 등을 담은 여러 건의 관련 문건을 기밀 해제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박 대북 고위 관리가 8일부터 12일까지 유럽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박 고위 관리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폴란드 바르샤바,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악성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적, 정치적 협력 심화에 따른 위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북한 위협이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고위 관리는 성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은퇴한 이후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 독자 제재에 반발해 주러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맞대응을 경고하며 미국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러 무기 거래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5일 우리는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에 연루된 두 척의 러시아 선박에 대해 이번 주에 발표된 제재 조치를 포함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방해하고 폭로하기 위해 한국이 취한 최근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 독자 제재에 반발해 주로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별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외무부는 이도훈 주로 한국 대사를 조치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독자 제재는 비우호적이라며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비우호적인 조치라고 항의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압적인 조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북한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개인 두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의 자국 대사 초치와 관련해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러시아가 한국의 독자 제재에 대한 맞대응을 경고하며 미국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북러 무기 거래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 관련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모든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결의 중 일부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러시아가 직접 찬성했던 것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안보리와 1718 대북제재위원회를 포함해 여러 공론의 장에서 우리의 우려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독자 제재 직후인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이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서방이 한반도 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충분한 면역력을 갖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5일 VOA에 러시아는 한국이 이처럼 단호하게 반응한 것에 분명히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대러 독자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국이 중요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러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have confidence in its allies and its standing up for current rules-based order and
사일러 전 국가정보분석관은 북한을 지원하는 러시아 행동은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도 진화하는 북러 관계에 같은 우려를 공유하며 러시아와 북한 간에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와 암호화폐,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사이버 작전을 이용해 미국 내 국론 분열과 영내 동맹의 균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5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지난해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과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정보 수집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공개한 동아시아 위협 행위자 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목하고 지난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은 수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수행했으며 국가안보에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국가적 수익 창출을 위해 기록적인 양의 암호화폐를 약탈해왔다면서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에도 계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은 2017년 이후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해에만 총 6에서 10억 달러 상당의 절도 사건에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탈취한 자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고 있으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기 확산과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북한의 해킹 활동을 자체 추적한 결과 지난해 6월 초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인 아토믹 월렛에서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주체는 일명 APT-38로 불리는 북한의 해킹 조직 제이드 슬릿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1억 2,500만 달러가 탈취된 사건과 8월 온라인 암호화폐 카지노 자금 탈취 사건도 모두 제이드 슬릿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블루노로프로 알려진 사파이어 슬릿도 암호화폐와 금융기관의 직원 및 개발자들에게 가짜 채용 웹사이트를 이용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자금을 빼돌리려 한 사실을 여러 차례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이 지난 한 해 국가안보에 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을 계속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이 같은 사이버 활동은 미한이 삼국동맹에 대응하려는 북한의 지정학적 목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들이 미국과 한국의 항공, 우주 및 국방 분야 기관을 표적으로 삼는 추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 조직과 민간 연구단체 및 비정부기구, 언론,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외교관이나 한반도 전문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찰 및 해킹 활동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 해킹 조직의 기술과 역량이 날로 진화하면서 그 위협도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기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백도어를 집중 공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의 악성 행위자들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AI 기반 도구인 ChatGPT와 같은 언어 대형 모델을 활용해 취약점을 연구하거나 스피어 피싱 공격을 수행하는 등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도 중요하게 다루면서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미국 내 국론 분열과 영내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캠페인의 배후에 있는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에 도움이 되는 AI 생성 미디어를 이용해 동영상과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술은 미국 내 분열을 조장하고 타이완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균열을 악화시키는 캠페인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 전 조지타운대 안보 신기술센터 연구원은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번 사이버 보고서 발표에 대해 북한 해킹 조직이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과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one of many ways that they try to generate revenue, whether it's to
그러면서 북한이 단순 수익 창출뿐 아니라 위장 취업과 백도어 해킹, 공급망 공격, 암호화폐 탈취 등 공격 창구를 다양화하고 있는데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4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타이완 유사시 주일 미군과 함께 주한 미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들이 중국과 타이완 전쟁 발발에 대비해 군사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선 연방 하원 출신으로 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파네타 전 장관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군에선 북한 발표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표 어떻게 보시나요?
Because 북한의 발표는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왔기 때문이죠. 핵실험도 계속해서 감행했고요. 핵 보유고도 늘리고 있고 그들의 어조도 분명히 더 위협적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한국과의 소통을 끊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표에는 신빙성의 문제가 확실히 있지만 동시에 북한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내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듯 이런 역량을 실제로 달성했다면 주한 미군과 한국군이 구축한 방어망에 구멍이 뚫릴까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방공 시스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어떤 위협적인 미사일이라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인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한국이나 일본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도발과 위협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죠.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도 북한이 방향을 틀면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에 대해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방장관을 할 때 만났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위협적인 태도에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계속해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비록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중국은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과 북한 정권의 위협적인 본질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런 실험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어떤 필요가 맞아떨어져서 성사된 건가요? 과거 두 나라의 정상회담과 비교해서 현재 외교 안보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관계에서 안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도부는 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그 관계의 본질을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3국 관계가 강하게 유지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3국 모두 북한의 위협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억제력은 미한일 동맹관계 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백악관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려, 공격적인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논의할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현재 느끼고 있는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관심 받는 것을 즐기죠. 여기서는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부정적인 관심인데요. 전 세계가 북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사적으로나 실제 무기 역량 측면에서나 훨씬 더 위협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 중동 사태와 테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협과 일촉즉발의 상황에 세계가 직면한 가운데 여기에 북한마저 더해진 겁니다. 무기를 개발하며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억제력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북한이 어떤 대화라도 할 용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의 위협에 대해 행동에 나설 의지와 역량 측면에서 미국은 미일 동맹과 비교해 미한 동맹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미국이 한국에 2만 5천 명에 가까운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한국군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이나 군사계획 등에서 말이죠. 미한 동맹은 강한 관계입니다. 이제 일본으로부터 더 큰 협력을 얻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모두가 군사 역량을 키워나가면 김정은이 판단 실수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을 위협하기로 결정했을 때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에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북한 정권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북한 김정은이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나 오판으로 한국이나 영내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된다면 정권을 잃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김정은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방위산업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필수적인 군사, 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해 더 협력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이 어떤 종류의 군사 장비를 공동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과 한국은 오랜 군사적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력을 키우는 데 분명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일본은 자국의 방위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왔죠. 그리고 일본은 역내 방위에 더 많이 관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 생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일 미군의 규모를 키우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주일 미군의 규모는 함대와 해군 역량으로 이미 크긴 하지만요. 또 3국이 공동 훈련을 하는 방법도 물론 있고요. 만약 군사 장비를 공동 생산할 수 있다면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양국이 진정으로 필요한 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 생산을 하게 되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도 무기나 군사 장비를 공동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두 나라가 충분히 탐색할 만한 일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국방 산업이 있습니다. 미사일과 상당한 양의 무기를 생산하죠. 한국은 역량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상황은 위험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 그리고 중동 전쟁이 있습니다.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도 있고요.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안보 관계를 구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적인 관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미일 양국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 주일미군 사령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일미군 사령관을 사성 장군으로 격상하고 주일미군의 작전 지휘 기능을 강화해 일본 자위대와의 일체화를 가속하겠다는 건데요.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구조에서 상당 부분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성 장군이 지휘합니다. 많은 병력을 유지하며 공동훈련하는 협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훈련하고 동맹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일본에서도 구축해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김정은에게도 큰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어떤 일을 저지른다면 그건 자신의 정권의 종말이라는 것을 말이죠. 역내에서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상호 안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일미군이 주한미군과 비슷한 체제가 될까요? 아니면 양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상호 보완하는 형태가 될까요?
상호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한국에는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규모의 미군 육군 부대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미군 함대와 항구시설 등 더 큰 해군력이 있고요. 또 일본 오키나와에는 미군 해병대가 있죠. 오랜 기간 그곳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관계와 협력을 더 발전시킬수록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 경우 각국이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포괄적인 윤곽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말이죠. 물론 이것은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3국이 김정은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함께 동원되는 겁니까?
Make the mistake of trying to invade Taiwa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 침략을 시도하는 실수를 할 경우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을 확실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동맹국들이 우리와 협력해서 그런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억제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북한을 막기 위한 투자일 뿐 아니라 타이완과 관련해선 중국을 막기 위한 투자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으로부터 미일 동맹 강화가 대북 억제에 대해 갖는 의미와 타이완 유사시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 등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최근 러시아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킨 상황에서 주목되는 움직임인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러시아 근해에서 발견된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은 유조선인 천마산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지난달 31일 현지 시각 오후 10시 43분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에서 약 19분간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 지점에 나타나기 전 천마산호가 마지막으로 위치 신호를 보낸 지점은 일본과 가까운 한반도 동해상으로 시점은 지난달 9일입니다. 이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채 약 20일간 운항을 하던 천마산호가 돌연 러시아 인근 바다에서 잠깐 신호 정보를 외부로 내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천마산호가 어떤 이유에서 러시아 앞바다에서 AIS 신호를 노출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 선박이 러시아 근해에서 환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최근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 대상 유조선인 안산 1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안산 1호가 지난달 25일 러시아 나후카항에 기항했으며 약 6일 뒤 러시아 해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안산 1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산 무기를 수입하며 안보리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제재 선박의 러시아 방문이 이뤄진 점이 주목됩니다. 이 같은 러시아의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던 선박을 나포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유엔 제재 이행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y doing so, South Korea is also signaling that they are serious about implementing UN sanctions.
이어 러시아가 대북 제재 회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점상 제재 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제재 회피의 가해자를 밝혀내는 전문가 패널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제재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노르웨이가 북한의 지난 2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노르웨이 외무부는 4일 성명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번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및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는 북한 당국의 추가 실험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기 위한 정치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일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VOA에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4월 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최고 영하 10도에서 8도, 최저 영상 8도에서 20도로 예상되고 서쪽 지역은 한낮에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찬바람에서 들어오는 원산, 함흥 등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10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신의주 수풍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평양 양덕 오전에 바람 불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최고기온 18도로 예상합니다. 신의주 3도에서 17도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용해안은 종일 바람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오전에 바람이 불겠습니다. 개성은 아침 최저 7도에서 낮 최고 20도, 사리원은 6도에서 18도로 예상합니다. 자강도 하루 종일 맑습니다. 중강은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낮 최고 영상 15도 예상합니다. 강계 영하 2도, 낮 최고 17도 예상합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신포, 장진 오전까지 흐르지만 대체로 맑은 하루 예상되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바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찬바람이 불겠고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산 지역 아침 최저 영상 4도에서 낮 최고 10도 예상합니다. 함흥은 3도에서 10도, 평강 3도에서 14도 예상합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고 바람 불겠습니다. 청진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10도 예상합니다. 김책은 13도에서 1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양강도 풍산 오전까지 구름 많겠고 바람 없는 대체로 맑은 하루 예상합니다. 해산 지역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13도 예상합니다. 삼지연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상 8도 예상합니다. 동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2.5m까지 이겠습니다. 서해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 앞바다에서 이겠고 먼바다에서는 2m까지 이겠습니다. 4월 9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4월 9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너선 프렛 미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는 최근 의회의 증언에서 미국은 양자와 다자 외교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의 평화 노력을 지원하고 평화 유지를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과 취약한 인구 보호를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프렛 부차관보는 미국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해온 유엔에 상당한 재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se missions have helped safeguard civilian populations from armed groups and warring parties.
프렛 부차관보는 이러한 노력은 일부 평화 유지군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무장단체로부터 현지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아프리카 연합이 평화 유지 노력에 앞장서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719호는 유엔의 재정 지원과 함께 평화 유지 책임을 아프리카 파트너들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프렛 부차관보는 유엔과 아프리카 연합 그리고 관련 지역 임무의 필요 요소에는 인권 존중과 민간인 보호 그리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안전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AU and sub-regional missions have demonstrated a capacity to mobilize quickly, especially when provided.
프렛 부차관보는 아프리카 연합과 관련 지역 임무는 특히 적절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지원 메커니즘이 제공될 때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관련 지역과 임무에 대한 일종의 흐름을 보고 있다며 이는 이들의 신속한 대응 능력과 함께 인근 지역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국가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렛 부차관보는 그들이 맡은 바 임무와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간 관련자들이 정책 방향을 준수하고 법적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과 책임 메커니즘에 대한 기준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In contrast, this is not what Russia's Wagner group is or does. In the countries where Wagner is present, we have
프렛 부차관보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은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주의적 접근의 감소와 인권 유린에 대한 보고의 증가가 테러 공격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비례한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성공적인 미국과 아프리카 파트너십을 위한 초석으로서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안보를 증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투기 운용을 위해 외형 개량을 마친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카가함의 모습이 8일 공개됐습니다.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 카가함의 비행 갑판을 개량한 모습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현 구례시의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카가함의 갑판은 자위대가 이르면 올해 도입하게 될 F-35B 수직 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다리꼴에 향해서 직사각형으로 개조됐습니다. 또한 수직 이착륙 시 전투기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도록 갑판 표면에 내열재를 입혔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코코부 이치로 카가 함장은 카가함이 함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량은 F-35B 전투기와의 상호 운용에서 카가함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부 구획 변경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련 개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작업은 수년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앞서 방위성은 같은 개량을 거친 동급 구축함 이즈모함 갑판에서 F-35B 이착륙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즈모함에 대한 2차 개량은 2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즈모함과 카가함에는 F-35B 전투기가 상시 배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함정은 일본 평화헌법상 금지된 공격용 항공모함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자포리자 원전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 국영 원전 운영사인 로사콤이 7일 밝혔습니다. 로사톰은 우크라이나 군이 자포리자 원전에 이날 세 차례 드론 공격을 가했다며 첫 공격으로 식당 근처에 있던 세 명이 다쳤고 나머지 두 차례 공격은 각각 화물구역 한 곳과 원전 6호기의 돔 상부를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원전과 주변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로사톰은 밝혔습니다. 반면 안드리 유소유 우크라이나 국방부 총정보국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와 무관하며 러시아 스스로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자포리자 원전의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에 대한 공격을 확인하면서 2022년 11월 이후 이 원전이 직접 표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무모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원전 공격은 절대적인 금기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철수했다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7일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철수는 남부 라파 등지에서의 향후 작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릴 것으로 알려진 라파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 만류에도 지상전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칸 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는 가자 남부에서 4개월간 지상작전을 수행한 병력의 휴식과 재편성에 관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휴식 뒤 이 병력이 어떤 활동을 할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은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식량 등을 실은 인도주의 구호 트럭 322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들어갔다고 이스라엘군이 7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 담당 부처인 민간협조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반입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개전 이후 하루에 들어간 구호 트럭 수로는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호 트럭 중 70%에 해당하는 228대에는 식량이 실렸다고 민간 협조관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각 오후 1시 10분 요르단 공군과 함께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공중투하 연합작전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투하 물자에는 3만 8천 기분이 넘는 식량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모잠비크에서 섬으로 향하던 선박이 침몰해 최소 9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습니다. 모잠비크 섬 행정관리는 이날 국영 라디오 방송에 130명을 태운 이 선박이 7일 오후 침몰했다며 이날 새벽 현재 9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헬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헬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